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16일 이란 군부와 협력자들의 대응의 일환으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32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히면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와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전신내각은 전날 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이란 군사행동 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시기와 방법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 1일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차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미국과 공조해 대이란 제재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날인 15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7개국 G7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한 시점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핵시설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15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 질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 사찰 요원들이 14일 이란 정부로부터 핵시설 폐쇄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매일 사찰하는 시설들이 모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폐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핵시설들은 15일 다시 개방됐으나 그로시 총장은 사찰 요원들이 16일까지 복귀하지 말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고조가 사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15일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알수다니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2008년 체결된 미-이라크 전략적 기본협정에 따른 포괄적 양자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이라크 내에서 다시 복원돼 이라크 국민과 역내 혹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라크 보안군이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알수다니 총리가 IS 격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으며 이라크를 계속해서 재건하고 더 넓은 중동의 안정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밝혔습니다. 성 라이윈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1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이 29조 6,300억 위안, 미화 약 4조 1,7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부국장은 예비 추정치임을 전제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3%, 또 이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 1.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예측치였던 4.6%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5.2% 성장했었습니다. 섬 NBS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중요 경제지표인 부가가치산업생산이 첨단 제조업 성장을 바탕으로 1분기에 전년보다 6.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황사 때문에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황사의 영향은 18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동쪽과 북부 대부분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물결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등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5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준비를 돕고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냈다는 발표를 보았다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seen reporting that the Iranians meant to fail. That this spectacular and embarrassing failure was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이란은 이 놀랍고 부끄러운 실패가 모두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파트너 연합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란은 공격 시기나 표적 등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이란의 사전 교감 주장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탄도미사일 100발이면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 그것이 이란의 의도였지만 모두가 보았듯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never any message to us or to anyone else on the time frame, the targets.
반면 이스라엘의 방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원은 압도적이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이미 상원을 통과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스라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주요 7개국 G7 국가 정상들이 모두 이란의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들과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eams are now following up with G7 capitals on new multilateral sanctions to target Iran's missile and other nefarious programs.
우리 팀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 및 기타 흉악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새로운 다자 제재를 위해 G7 국가들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G7 국가들도 이제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란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 및 기타 형태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이스라엘과 더 취약한 이란, 더 단합된 파트너 동맹은 이란이 13일 밤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의도했던 것이 아니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We were not given specifics by Iran, and to my knowledge, any specifics.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의 징후 및 경고를 제공해 왔다며 하지만 이란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중 위협한 이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둔 미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란의 공격 이후 주말 동안 세 차례 걸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연락했고 가장 최근인 어제 통화에서 미국은 확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미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확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전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 as a united front in condemning such reckless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신성 불가침이라며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그 약속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진전시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영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급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긴장 고조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we continue to make clear to everyone that we talk to that we want to see de-escalation, that we don't want to see.
우리는 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지역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30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며 성공을 주장했고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 이스라엘에 도달한 것은 없었으며 99%를 요격해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미국과 주변국에 공습 72시간 전 작전을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이 20년 이상 미사일 협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만 방공망을 통과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버트 조셉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조셉 차관님,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여파가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by being the first direct attack by Iran on Israel, it represents a very significant.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로 한 제약을 없앤 중대한 확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직접적인 공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이언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이란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북한의 유사한 미사일 공격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지역 통합 방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Well, I think if anything, the attack and the blunting of the attack, I'm told that over 99% of the attack vehicles were intercepted.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방공 미사일 방어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모든 군사태세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방공망 덕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만약 이번 공격이 대규모 공격이었고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고 있죠.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방공 미사일 능력만이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전략적 전술적 경고를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란 드론들이 환한 불빛을 내고 있죠. 제발 요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유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포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이스라엘의 대응을 축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조셉 차관님,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데는 미국의 아랍협력국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런 지원을 이끌어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력이 확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I would say that the only certainty about Middle East politics is uncertainty. So we'll have to see. My sense is that the Arab partners
중동 정치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불확실성이기에 두고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참한 아랍 협력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자국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동에서의 대규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북한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셉 차관님, 이스라엘 군당국에 따르면 이란이 드론 185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를 발사했는데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 역사는 오래됐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지원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마스와 후티 반군이 북한 무기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서 북한의 기술과 부품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You point out the important role that proxies have played in the Iran-Israel conflict for so many years. In terms of North Korea-Iranian cooperation,
지적하신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이란 대리 세력들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협력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권위주의 축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린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일부는 미국이 특히 바이든 정부가 약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한반도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추세를 되돌려야 합니다.
조셉 차관님,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추시켰다고 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과 관련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기술 이전은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the U.S. should be concerned about all of the transfers, whether it's cruise missile, ballistic missiles, or hypersonic missiles. And this cooperation is ongoing.
순항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모든 이전을 미국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이며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양자 간의 기술 협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도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안보 협력을 하고 있죠. 우린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셉 차관님, 북한과 이란은 20년 이상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양국의 국제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나요?
Well, I think both countries, Iran and North Korea, have put an enormous amount of resources into their missile delivery systems.
이란과 북한 모두 미사일 시스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이후 지난 며칠간의 사건을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날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통해 핵무기를 운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건 매우 우려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하나만 방공망을 뚫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300여 발의 발사체를 쐈고 대부분이 격추됐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That's a good question. I hadn't thought about that, but I think yes, it could.
좋은 질문입니다. I don't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자가 말한 게 사실이라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공격 능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냈고 이란도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이 일회성 충돌로 끝날까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까요?
Well, again, that question is very difficult to answer. I don't know that anyone has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 mean, most of us hope that it will not.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훨씬 더 큰 지역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이란의 위협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충돌을 통해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려 한다면 문제가 골마서 앞으로 핵무장 대기를 벌이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낸다는 것은 이란의 잠재적인 핵시설에 이스라엘이 제한적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건가요?
I think if there were indications that Iran were moving forward, again, as I say, taking this as an invitation to move forward with their nuclear program,
이란이 이번 충돌을 핵개발 진전에 대한 초대로 받아들이고 핵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건 20년 동안 우려해온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토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발전토록 이스라엘이 왜 내버려뒀는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위험한 환경입니다. 과거보다 확전의 위험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조셉 전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으로부터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과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또 앞으로의 중동 정세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이란이 삼각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이 제공한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대한 지원을 했으며 이 같은 지원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도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이란은 탄도미사일 최소 120발과 순항미사일 최소 30발, 드론 170여 대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요격돼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가정이 이번 공격으로 현실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사진에 나타난 잔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계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무는 199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B형과 C형 그리고 노동미사일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전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의 원천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통 분모가 돼 그 같은 협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적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한 축이 돼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역량의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대가의 일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드론 기술에 있어서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를 교집합으로 시작한 협력 관계가 북한과 이란 간 직접적인 협력 관계로 진화했을 수 있다고 피터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있었다면 북한이 이란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확성이 떨어져 있었던 반면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상당히 높여왔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이 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미사일의 정확성 제고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맨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은 직접 증거가 없기에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주고받은 점을 미뤄볼 때 이란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란이 재고 정리 차원에서 구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스커드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구형 노동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벤은 선임 연구원은 만일 이란이 북한제 노동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북한이 신형미사일을 제공받고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과 같은 미사일이 이란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KN-23 미사일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러시아에도 제공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KN-2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훨씬 더 위협적인 종류의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현 단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대응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격에서 사용한 무기들보다 더 강력한 신형 탄도미사일 무기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위 관리들과도 잇따라 만나서 북한의 안보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24년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지난 3월 28일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려해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 및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 이후 중단될 예정입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우크라이나와 IT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도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북한 문제를 넘어 신흥기술, 기후 및 안보 등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한일 3국 협력의 강점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윤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첨단 기술 등 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협력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과 한미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나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과도 잇따라 면담하고 북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엔 안보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고 에반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인권과 여성, 평화, 안보, 기후, 신흥기술, 북한의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일본과 3국 간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한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선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신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대 군사 교류와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아울러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신 장관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토대로 여성과 평화, 안보 문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한국에 다가오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시급한 안보 도전 대처에 있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오는 6월 한 달간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방패의 역할에 머물러 왔던 일본이 미국의 역할인 창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전직 미국 고위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훨씬 긴밀하게 운영되어 온 미국과 한국의 군사 동맹도 여기에 융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롤리스 전 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지휘 및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 운영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미일 동맹이 맺어진 후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강력한 미일 동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Well, I think to go back and look at what Mr. Biden said and how he characterized it. We have an opportunity here to operationalize.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미일 관계를 운용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를 잘 이행한다면 장관급 2+2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될 겁니다. 또 이 고위급 합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동맹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실제로 미한 동맹이 훨씬 더 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운용되고 있죠. 이제 미일 관계도 온전히 작동하는 동맹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할 때입니다.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달 동안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롤리스 전 부차관이 말한 건 미일 동맹을 미한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한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건가요? 사일러 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Well, I like what Richard said in terms of the fact that this will really elevate the capabilities and integrate our command and control.
롤리스 전 부차관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동맹인 일본과의 지휘 및 통제 소통 방식을 통합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현장에서의 실제 관계가 그랬기 때문이죠. 반면 정전협정 70년째를 맞은 한국에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연합군 사령부가 정례 훈련을 실시해 통합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과 다양한 연결 조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을 비교하는 건 전혀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다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따라잡는다고 말하는 건 더 나쁘겠죠. 하지만 분명히 롤리스 전 부차관이 언급한 운영화 측면이 이번 미일 관계 진전에서 확실히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죠.
롤리스 전 부차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종언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전수방위에 묶여있던 일본 자위대에 기회를 허용하는 걸까요?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요.
I think so. But we have to be careful with this terminology projection. Part of this simply means that we're taking something that was traditional.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사란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일본은 방패를, 미국은 검을 제공하는 상황이요.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고 일본이 이미 깨달은 것은 북한과 중국, 타이완 상황 하에서 일본이 단순히 방패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통합지휘체계로 실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그들의 몫을 했어요. 관건은 우리도 거기에 통합돼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동남아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투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돼 실시간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투사인 겁니다.
사일러 전 국장님,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방위산업에 있어서 절대 강자인데도 일본과 이런 공조를 하는 이유는 뭐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도 이런 협력을 하게 될까요?
Well, I think the key with Japan is tapping their very unique capabilities, their advanced state-of-the-art.
일본과의 협력에서 핵심은 일본의 고유한 역량과 첨단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대전에 직접 적용할 다양한 기술에서요. 미일 양국의 군사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을 통해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죠. 이것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처럼 촉박하게 국내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요.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는 오랫동안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은 일본과 미국 군사기술 협력에 적용되는 건데요. 한국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요.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추구했고 지금 다시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가 미일 관계, 한일 관계, 미한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It's a great point. You brought that up before. We talked about it. You know, there's an opportunity now for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to be.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정치적 상황이 있고 위협이 존재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매일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은 일본이 기꺼이 나서는 겁니다.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은 오늘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 더 깊은 통합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re's a natural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 when you sit down and talk about a country will move in that direction.
그런 우려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한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마주 앉아 얘기할 때면 말이죠.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한 역사적 우려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과 영내의 위험을 야기하는 중국을 마주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전 이것이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또 대중국 정책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운데 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새로운 위협과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긴밀히 논의할 수 있어요.
사실 일본과 한국의 대중 접근법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거고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갖는 특수관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미국의 이해를 해친다는 레드라인이 있다고 보세요. 사일러 전 국장님.
I think it's never helpful to establish red lines. I think there are areas where we need to be concerned, you know, particularly in economic.
레드라인 설정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죠. 특히 경제 안보와 공급망 영역에서요. 단기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장기적 전략적 의미를 보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요.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해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지난 수년간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중국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예요. 중국의 행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군사 블록을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더 평화롭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해 차이는 국가적, 상업적 이익의 차이를 반영하죠. 하지만 저는 미한일 3국의 방향과 의견 차이가 90도 벌어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다른 영역에서 한국과 함께 이미 증명해 보였듯이요. 이 모든 분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해 중국에 대응하면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1대1로 상대할 때 비해서 말이죠.
몇 년 전 한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은 협력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선택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단호히 말했죠.
Well, that's fair, and I think it even goes beyond that. The rules-based order, the values, and the principles.
그건 맞는 말이죠. 심지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국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원칙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매력적이죠. 당연히 자본 측면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간 도덕적 등가성이 없죠.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국방 안보 협력을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가치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미국을 동맹으로 선호할 겁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강화된 안보 동맹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앞서 일부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롤리스 전 부차관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거는 기대나 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보세요? 미국의 진짜 속내요.
Yes and no. The fact is, reality is set in. In most cases, I think in the political construct of South Korea.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정치권은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말이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일본은 첫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첫 시간부터 개입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투사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서 누군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 봐 한국을 장애물이자 적, 말하자면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들은 의심의 여지를 없앴어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일본은 항상 한국 방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늘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어느 정도 동반자적 통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단기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I would add, we also have a history of Japan seeking to resolve the very important abductee issue with North Korea.
분석적으로 덧붙이자면 남북 관계,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 등 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다른 세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납북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북한이라면 한국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결정을 하지 않은 북한이라면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일시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이런 방안들 중 하나 이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에 진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일본이 납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달가워할까요? 미국은 일본이 북한의 긴장 완화나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Well, you know, it'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you're talking about how talking points and issues are teed up for discussion.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논의에 어떻게 화제와 쟁점들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을 다루지 않고 북한과 어떻게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일본에 야기하고 있는 위협을 다루지 않고 말이죠.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가한다고 주장하는 핵 위협이 일본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말이에요. 특히 북한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주일 미군 기지를 사용 못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핵심 이슈이자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슈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즉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이 받았던 것처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이 북한에 지급되기 전에 위협 감소에 있어서 어떤 신뢰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배상금이 더 강력하고 질적 양적으로 진전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도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일 관계가 정말 가까워지고 심지어 관계 정상화까지 논의한다면 그런 진전은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요? 수십 년 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You know, it's a new time in Asia. And people are much more realistic. They get to the point much faster. I don't feel the
지금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사람들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훨씬 빨리 핵심을 파악하죠. 일본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너무 앞서 나가거나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북일 간 대화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저 표현처럼 이득을 취하려는 것일 뿐이에요. 모두가 훨씬 더 영리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북한을 상대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하늘은 맑겠지만 북서풍을 타가온 황사에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동쪽과 북부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양덕만 저녁에 구름만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상 8도, 낮 최고 2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맑습니다. 용현의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과 사리원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자강도 강계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중강 희천은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2도, 강계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는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동해안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함흥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함경북도 맑고 종일 바람 많이 붑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 김책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이 낍니다. 기산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지만 앞바다 쪽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들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갖고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6일 둥준 중국 국방부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에 관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둥진 부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중 두 국방장관은 이번에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중 국방장관이 소통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16일 이란 군부와 협력자들의 대응의 일환으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32개 나라에 서한을 보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히면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전신내각은 전날 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이란 군사행동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시기와 방법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래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수차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우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미국과 공조해 대이란 제재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날 존 코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7개국 G7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던 시점에 안보상 고려에 따라 이란 핵시설들을 일시 폐쇄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15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한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 사찰 요원들이 14일 이란 정부로부터 핵시설 폐쇄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매일 사찰하는 시설들이 모두 안보상 고려에 따라 폐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핵시설들은 15일 다시 개방됐으나 그로시 총장은 사찰 요원들이 16일까지 복귀하지 말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고조가 사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밝혔습니다. 성나위인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29조 6,300억 위안 한화 미화 약 4조 1,7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부국장은 예비 추정치임을 전제로 1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3%, 이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 1.6%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의 예측치였던 4.6%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5.2% 성장했었습니다. 성 부국장은 또한 중국의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 산업 생산도 각각 1조 1,053억 8천만 위안, 또 10조 9억 846억 위안, 17조 4,91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3.3%와 6%, 5%씩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